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둘째 날을 맞아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봐도 참 형편없고 보잘것없다고 생각될 때가 많고 죄와 허물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도 그 속에 탐닉되어 사는 것을 즐기느라 빠져나오려고 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내치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와 우리 사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이 바른 정신과 바른 마음으로 지금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때까지를 기억하며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위정자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국가를 위하는 것이고 국민들을 위하는 것이라고 말해도 국민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지기만 합니다. 국민들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전보다는 더 투명한 사회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악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기 쉽지 않으니 우리에게 더 좋은 제도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해지게 하시고 구성원들이 더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의 계층 간의 갈등을 비롯하여 세대 간의 갈등, 이념 간의 갈등 등 다양한 갈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다르게 지으셨음을 마음 깊이 수용하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적대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를 생각하며 우리 사회가 다양성이 존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사회의 변화의 출발은 나 자신의 변화됨부터 시작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값과 을이 공평하게 대우받게 해주시고 젠트리피케이션과 같은 현상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의 복지가 공평하게 분배되게 하시고 혜택을 입어야 하는 사람들이 수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원칙을 잘 지켜 각종 사고로부터도 안전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누구든지 열심히 공부하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 인정받는 사회,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입 수험생들이 진학할 학교와 학과가 부모의 영향력이 아니라 본인의 능력과 성실함으로 결정되게 하여 주시고 공부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재능들을 잘 펼쳐나갈 수 있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이전보다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며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은총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부르심을 받은 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의 온 마음과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어제와 같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신약 311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더불어 이 둘을 한 몸으로 한 몸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더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들은 본래 이방인이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외국인이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멀리 있었던 것이 우리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실 때에 그 지난 주일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때를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군중들이 종려나무, 즉 야자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기 때문이었습니다. 호산나의 뜻이 구원하소서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 호산나 구원하소서라고 외치기는 했지만 그들에게는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이 있었습니다. 즉 그것은 로마 제국의 압제부로부터 해방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호산나라고 외쳤던 것은 자신들의 욕망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함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내신 구원은 고난과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음을 통한 구원이셨습니다. 그래서 호산나를 외치던 그 사람들이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종려주일로 지키지 아니하고 고난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주일 다음 날인 그 월요일에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바깥쪽 외부를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렸습니다. 거기에는 먼 곳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파는 짐승들을 파는 시장이 있었고 또 성전에서 쓰는 돈으로 바꾸어주는 그 환전상들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물건들이 매매되는 시장통과도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곳은 장사를 해야 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는 성전 안쪽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그 공간입니다. 그 성소 바깥쪽이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들의 뜰이었고 또 그 바깥쪽이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유대인의 뜰이고, 그리고 그 바깥쪽이 여인들이 들어가는 여인들의 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담장 밖이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우리가 본래 이방인이기 때문에 거기 있어야 합니다. 지성소에서 가장 먼 곳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성전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장 먼 곳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곳인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우리말 성경에는 없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보면 14절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 가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 보면 for라는 그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 우리들은 이방인이었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고 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 그 즉 주님이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화평이 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에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화평하게 해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사람 사이에도 화평하려고 하지 않고 구분짓고 내게 속하지 않으면 차별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그렇게 차별했기 때문에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이가 없게 하셨다고 우리의 화평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태어날 아기 즉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셨다고 합니다. 정사를 메었다고 하는 것은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통치자가 세상의 통치자와 다른 분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호칭을 네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묘자라 모사라입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Wonderful Counselor, 놀라운 상담자라고 번역했습니다. 사람의 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담을 받는 사람도 상담을 하는 사람도 한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종종 교우님들의 말을 들으며 상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참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들어줄 수는 있겠는데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유한한 존재인 사람이 사람에게 궁극적으로 또 결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에게는 온전한 해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 구세주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전능하신 아버지시라고 했는데,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가 아무리 큰 권력을 가져도 또 아무리 많은 부를 가져도 또 뛰어난 총명을 가져도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능치 못할 일도 없고 또 장애물도 있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영존하시는 아버지인데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께서 아무리 놀라운 상담자이시고 또 전능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영존하시는 분, 즉 영원한 분이 아니시라면 그 효과는 이 땅에서만 유효합니다. 하지만 그분이 영원하신 생명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영원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평강의 왕입니다.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는 세상을 통치하시지만 칼이나 창으로 세상의 평화를 깨뜨리는 파괴자가 아니라 도리어 자신을 던져 인간을 섬기심으로 이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평강, 그 어떤 경우에도 깨어지지 않는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예언되신 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늘의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오신 메시아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신다고 합니다. 그 지금 이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 중에 하나가 노벨상입니다. 물리, 화학, 문학 등의 노벨상은 노벨의 조국인 스웨덴에서 수여하지만 평화상만은 노르웨이에서 수여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평화상은 없어지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평화상의 근거에는 전쟁, 갈등, 불화 등을 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모두 평화로운 상태에 있다면 평화상은 필요가 없습니다. 마치 학교에서 성적을 시험을 볼 때마다 95점에서 100점을 받는 학생에게는 성적 향상상, 진보상 이런 상은 필요가 없습니다. 본래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관계 또 전쟁관계, 진노관계에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더 나가서 유대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화평, 우리의 평화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이 나뉘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어떻게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게 되었는지를 제가 14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예수님께서 화평이 되시기 위해서 중간에 막힌 담을 당신의 몸으로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들의 뜰이 있었고 그 동쪽 바깥쪽에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유대인의 뜰이 있었고 그 바깥쪽에 여인들의 뜰이 있었습니다. 사실 거기까지가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뜰 바깥쪽이 이방인의 뜰인데 그 사이에 3규빗, 그러니까 1규빗이 약 45cm 정도인데 3규빗이면 135cm 정도의 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담에 보면 그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어떤 이방인도 이 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금한다. 어기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 사이에 135cm 높이의 담이 있었는데 거기는 넘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135cm 정도면 안이 다 들여다 보입니다. 이방인들은 거기까지 와서도 유대인들이 제사 드리는 걸 다 보면서도 자신들은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경멸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그 지옥 불의 연료로 쓸 땔감으로 창조하셨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 오직 자신들만 사랑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이방인 여인이 그 출산을 하다가 몹시 고통스럽게 굉장히 위험한 지경이 되어도 도와주지 말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도와줘서 태어나봐야 어차피 지옥의 땔감 이방인만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지금 말씀을 그 표현을 하는 것은 그 당시 에베소 교회 내에도 이방인과 유대인의 담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담을 허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백부장 고넬료에게 가서 그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가서 순종했던 거 아닙니다. 처음에는 갈 수 없다고 버티다가 몇 번을 버티다가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 거기에 굴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던 담을 허심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15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율법의 지배를 받는 삶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함께 자유하게 해주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의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지 이방인과 유대인이 과거에는 적대적이었는데 지금은 화목하게 되었다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찬송가 600장이 교회의 참된 터는입니다. 그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는 주님의 신부라. 그 원래 노래를 잘 번역했는데 원래 영어 가사의 의미는 이것과 약간 다릅니다. 그 앞부분이 전반부가 이러합니다. 우리 찬송가는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인데 The church is one foundation. 교회의 하나의 터는 is Jesus Christ her Lord.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She is 교회입니다. She is his new creation by water and word. 교회는 물과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교회는 절대적으로 새롭게 된 존재입니다. 결코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다가 함께 섞어서 사이좋게 잘 지내가 아니라 그들을 다 없애고 다 새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방인, 유대인 구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하루는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성도님 부부가 책을 한 권 주셨습니다. Favor라는 책 제목이었는데 우리말로 하면 은혜, 총회 이런 뜻입니다. 그 미국에서 아주 큰 건축 설계 회사를 운영하시는 하형록이라는 회장님이 쓴 미국식 이름은 T 팀 하스인데 그분이 쓰신 책이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그 저자 사인까지 받아서 그 주셨습니다. 그 책을 받고서 이제 한쪽에 사실 두었습니다. 그런데 한 두세 달 정도 지난 후에 예배 마치고 저 뒤에서 인사를 하는데 또 어떤 청년이 나가면서 목사님하고 뭔가를 주고 가는데 올라가서 보니까 똑같은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읽었습니다. 그 본인의 간증을 담은 책인데 참 감동적인 내용이 많았습니다. 이분이 어린 시절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32살에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었습니다. 아이비리그 대학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29살에 그 유명 건축 설계회사 중역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고속도로를 운전해 가다가 그 심장 이식으로 그 의식을 잃었습니다. 심장에 이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32살 때였습니다. 그 이후로 그 가슴 속에 기계 두 대를 넣어놓고 지냈답니다. 기계가 멈추면 죽는 것입니다. 그 기계를 넣고 사는 것이 쉽지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마치 등 뒤에서 누군가가 칼로 찌르는 것 같았답니다. 그러다가 쓰러지면 입원해서 그 제세동기를 교체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1년 이상을 버티다가 악화가 되어서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에 있는 동안 온갖 생각들이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뭘 그렇게 잘못 살았나?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평생 교회에서 살며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절망감이 밀려왔다고 했습니다. 이분이 살 수 있는 것은 심장 이식 수술을 받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몹시도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 심장 병동에 5개월 정도 있었는데 거기에는 20명에서 25명 정도 있었답니다. 자신에게 그 안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신에게 적합한 심장을 찾았다는 소식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기다렸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매주 한 명 정도는 제때 이식 수술을 받지 못해서 죽어나갔습니다. 또 심장 이식 수술이 워낙 큰 수술이라 수술을 받고서도 합병증이나 감염으로 절반 정도는 또 사망한다고 합니다. 이분이 그 입원에 있는 동안 성경을 찬찬히 읽고 또 공부도 하면서 읽었는데 성경 전체를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하니까 하나님을 정성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읽혔다고 합니다. 그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만약 저를 살려서 이 병원을 나가게 하시면 주님의 명령대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웃의 고통에 참여하며 동참하고 그들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에게 맞는 심장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서원을 들어주셨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분에 있는 바로 그 옆방에 자신이 원하는 심장과 동일한 조건을 심장을 기다리는 여인이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 담당 의사가 오늘 저녁에 그 수술할 것이고 그 심장은 당신 것이니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담당 그 의사가 그 떠나가는 것을 보고 따라가서 물었답니다. 박사님, 내 것과 같은 심장을 못 찾으면 저 여인은 정말 이틀 안에 죽습니까? 그렇습니다. 확실한가요? 그렇습니다. 틀림없이 이틀을 넘기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 여인은 이제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호흡을 고르고 물었다고 합니다. 만약 제가 오늘 그 이식 수술을 받지 못하면 얼마나 더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담당 의사가 놀라서 팀 그랬다고 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얼마나 더 살 수 있겠습니까? 담당 의사가 머뭇거리더니 말하기를 일주일입니다. 잘 견뎌주면 한 달입니다. 불과 이분은 그 옆에 있는 여 환자는 이틀이고 이분은 일주일입니다. 예, 살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살고 싶었는데 마음속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당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녀에게 그 심장을 주십시오. 의사는 가족들과 의논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의논하면 주지 못할게 뻔했기 때문에 당장 그 여인을 수술하면 좋겠다고 그 의사를 설득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2년을 기다려 만난 심장은 1시간도 안 돼서 다른 여인에게로 갔고 그 여인은 죽음의 위기를 넘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일주일 후에 이분은 호흡곤란으로 혼수상태에 빠졌고 매일매일 그 생사를 확인하는 일이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퍼지면서 병원의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곳은 목숨을 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기 때문에 늘 초긴장 상태고 또 그 서로 불만으로 그 큰 소리가 오가곤 했는데 병원이 굉장히 따뜻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의사도 간호사도 직원도 심지어 환자들까지도 서로를 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또 하나의 심장이 와서 이분이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주치의는 유대인이었지만 교회는 물론 회당까지 나가지 않는 예, 과학과 의학만을 신봉하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깨어나자 내가 당신 때문에 평생에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 기도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 무슨 기도를 드렸느냐고 하니까 하나님, 이 남자 좀 살려주십시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심장을 양보했을 때 많은 사람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심장을 양보해도 이렇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영원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창에 찔려 당신의 심장이 터졌습니다. 그 심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던 담을 헐어주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던 담도 헐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이 없어지고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담이 헐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우월한 사람도 없고 더 열등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성전일 뿐만 아니라 서로 연결하여 연합 성전이 되어 가야 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각자 각자가 가정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일터에서 함께 지어져 가며 교회에서 함께 지어져 가십시다. 우리가 서로 잘 지어져 갈수록 우리가 있는 곳은 곳이 바로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또 내일도 남은 우리의 생애 전부가 우리와 함께 지어가시는 주님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멀리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태가 그러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심장이 터지심으로 영원히 불화관계에 있어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해야 했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평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헐어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와 역사를 무력화시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주님께서 허물어 주신 담을 다시 쌓아놓고 있다면 바라옵나니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그 담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도 친밀해야 할 가족 사이에 담을 쌓기보다 서로 용납하고 인격적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 세워진 담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담을 허물고 계심을, 아니 이미 허무셨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족들이 가정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시고 일터에서 지인들 사이에서도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시고 나와 교회가, 나와 우리 사회가 함께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매일매일이 주님과의 교제와 교통 속에 있으므로 날이 갈수록 우리의 삶과 믿음의 지경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침묵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